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자연은 여러분 어떤 관계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 관계인가 아니면은 서로 돕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천 이화여대 생물학과 석좌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자연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라고 말합니다. 최재천 박사가 공생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관계로서 청소 물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청소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입안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큰 물고기 입안의 찌꺼기들을 먹고 그 입안의 찌꺼기들을 모두 청소합니다. 만약에 청소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안에 입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큰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큰 물고기들은 구강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 최재천 교수가 처음 어떻게 이 청소 물고기가 처음 이렇게 어떻게 큰 물고기 입 속에서 큰 물고기 입안의 찌꺼기들을 청소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을 합니다. 처음에 청소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큰 물고기는 매우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매우 배가 고파도 그 청소 물고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던 큰 물고기는 자연 그대로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구강암에 걸려서 큰 물고기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안에 청소 물고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참고 견뎠던 큰 물고기는 구강암에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청소 물고기는 큰 물고기 안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서로 생존하고 서로 잘 살 수 있었다고 최재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대부분 경쟁 관계로 인하여 구성이 되고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 관계, 즉 서로 돕는 관계로서 자연은 구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꽃과 벌레 이야기입니다. 꽃과 벌레가 자연계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꽃과 벌레는 서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벌레가 꽃에 먹을 것을 먹는 대신 그 다음에 꽃이 또 내년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런 수정 관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공생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경쟁 관계, 약육 방식의 관계로 자연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 즉 약육 방식의 법칙대로 이 사회에서도 약육 방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에서도 경쟁관계로 유지되고 경쟁관계로 유지되는 그 사회는 즉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회에서도 경쟁관계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돕는 관계로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제학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은 백불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백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금액을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면은 그 백불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백불을 빼앗기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센트를 받든지 1불을 받든지 3불을 받든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경제인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10센트나 1불을 주면은 받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런 돈을 줘? 라고 화를 내지 그것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30불 이상이 되어야 그 받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적게 줘야 합리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도 1불을 주는 사람이 없고 2불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30불 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또는 우리 편의 이익의 최대로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전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가 존 낸시였는데 존 낸시는 이 가정을 발견하여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제일 경쟁 관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기업에서도 과연 경쟁하는 기업이 존속되고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의 책을 보면 약 20명의 연구진이 5년에 걸쳐 미국 내 우수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을 11개 선정해서 그 11개 기업의 특징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CEO입니다. CEO가 카리스마적인 CEO가 아니라 능력 있고 그다음에 뛰어난 독단적인 경쟁의 우수성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CEO가 아니라 협력하고 부하 직원들을 높이고 그다음에 뒤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일하는 CEO가 그 기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CEO가 그 기업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함께 일하는 CEO가 기업을 성장시키고 꾸준히 살아남게 하는 원인이 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사람,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화목하게 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화목하게 하지 않고 비전은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로 카타라 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to exchange, hostility, for friendly relationship. 화목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화목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변화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아픔을 나눈 관계가 화목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과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분리하면서 경쟁을 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경쟁의 시작은 첫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것을 보고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아 내가 분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게 되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것을 보고 가인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을 바라보니까는 화가 나고 분이 났습니다. 경쟁은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과 경쟁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계속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돕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함께하지 않을 때 서로 경쟁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서로 화목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합니까? 18절 말씀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서 성경이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는 스테반을 말합니다. 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의 옆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기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스테반을 죽이는 것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잡으려는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큰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먼 바울은 집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때 나타나서 집가에 있는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온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면 자기도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테반을 죽였을 때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고린도 지역에 나가서 퍼져 있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나는 예전의 바울이 아니다. 새로운 바울이다. 새로운 나 바울은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나누거나 사람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사람이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았다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누가 화목하게 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이웃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금붙이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는 모세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면 저 모세도 같이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모세 자신도 지옥으로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모세가 대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룹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나 바울은 모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인을 죽였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하나님 앞에 전혀 용서받을 수 없었던 모세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비전을 받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를 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새 마음을 얻고 새롭게 된 사람이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였고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화목해 하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법원 옆으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오 목사님이 법원 옆으로 옮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는 도중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헛듣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나눌 수 있을까?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은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지, 진노의 자녀가 아닌지 살펴보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새 사람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화목을 이루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비전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었던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화목하게 하면서 비전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